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주민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47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말씀은 47장 말씀은 블레셋과 그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의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블레셋 안에는 다섯 개의 방백 성읍이 있습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래서 아가가에라고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이 다섯 성에 블레셋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블레셋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 블레셋 민족이 등장을 하지만 BC 1200년경에 그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한 해양 민족이 나오는데 이 해양 민족이 상당히 난폭하고 애굽에도 쳐들어갔고 지중해를 자극하면서 이 해양 민족이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나오던 블레셋과 사사기 이후에 나오던 블레셋은 그 민족이 다릅니다. 그래서 삼손을 대적했던 블레셋, 그리고 사울을 죽였던 블레셋이 바로 이 크레타섬 갑돌에서부터 온 해양민족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포악한 민족이었고 또 반인 반어의 모습을 한 우상인 다곤, 마치 인어공처럼 꼬리는 물고기고 윗부분은 사람인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것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2절 말씀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처럼 이렇게 막 밀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북쪽이라고 말할 때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민족이 군대가 마치 강을 이루어서 몰려와서 블레셋을 무찌를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갑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이 크레타 섬으로부터 온 해양 민족이라 그랬는데 그의 근원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블레셋은 BC 604년도에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야긴이 즉위한 4년, 이 해가 의미 있는 해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야긴이 즉위한 4년이 이제 BC 605년이고 이때 바벨론이 유다 땅을 침공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 바벨론이 블레셋을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그때 블레셋 민족과 지금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까지 올라간다면 거의 6,700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옆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괴롭혀오고 마치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상의 문화로 이스라엘의 신앙까지 더럽혀온, 유혹해온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악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셨는데 마치 때로는 침묵하신 것 같은 시간이 있었을 수 있지만 결국은 600년 만에 블레셋은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600년이라는 기간, 조선시대보다도 긴 기간이죠. 이 기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면 좋았겠다라고 아마 유다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 600년의 시간은 어떻게 느껴졌을까? 아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잠잠하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거론하며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업신여긴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하신가? 600년 동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왜 그러하셨는가?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것이지요. 블레셋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쉽게 징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딥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벌해주시길 바라고 얼른 쓸어 없애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바라는 마음 이면에는 애정과 애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징계하거나 쉽게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폭군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주먹을 휘둘리거나 회초리를 드는 그런 감정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죄에 대해서 물으시거나 책망을 하실 때, 심판하실 때는 깊이 생각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심판을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딥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심판이 오지 않는 것 같고 더딘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무능하셔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 대해서 쉽게 쉽게 회초리를 드시기보다는 늘 참고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블레셋을 보았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 심판이 600년 동안 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었는데 블레셋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오랜 동안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그 인내가 블레셋에게는 오히려 악이 허용되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잠잠하니까 그들 안에 어떤 악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 영적인 안일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일함이란 무엇인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죄가 죄로 보이지 아니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안일함이 들어오면 죄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가 하나가 났습니다. 교회에 한 회계를 담당하시는 중직이 16년 동안 80여 차례에 걸쳐서 교회 돈을 자기 통장에 집어넣었다가 4억 원이라는 돈을 횡령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중직이 16년간 상습적으로 교회의 돈에 손을 댈 수 있었을까? 4억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뺏었다면 아마 그분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제가 바로 안일함에 있다라고 봅니다. 한 번 손을 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뼈가 부러진다든지 그랬으면 아, 그 사람이 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손을 댔는데도 전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손을 대게 되고 이것이 무뎌지면서 일상이 되어버리고 4억이라는 아주 큰 돈이 그에게는 이제 횡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랜 시간 반복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해도 되네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일함이고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빼앗아가는 그런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런 이방의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모압에 대한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모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장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압의 악함 때문에 모압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오랫동안 아무런 일도 없이 평안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찌꺼기도 있었고 아주 악한 그 더러운 냄새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냄새 속에 머물러 있었던 모압의 모습. 안일함이지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악함을 돌이킬 기회를 오래 주셨지만 그 인자하심이 블레셋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악함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죄에 대한 영적인 안일함이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가 기도를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기도를 쉬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안에 스물스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멸망시키는 것이지요. 새가족들을 만나보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에게 가끔 물어보면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을 이제 20년, 30년 쉬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한 이유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는 대부분 한두 번의 주일 성수를 놓쳤을 때 그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한 번 주일 예배 빠지고 두 번 주일 예배 빠졌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 안에 아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유 없이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게 길어져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떤 분은 그게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영적인 안일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일함,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리석어지지 않고 늘 깨어있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고난의 때를 잘 이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 회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안에는 죄를 버리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풀무불과 같이 뜨거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지만 또한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아주 정련되는 쇠처럼 아주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방치된 죄를 적극적으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어려워질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선한 우리를 훈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안일함을 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잠언 32절 그 다음 절인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밖에 없는 안일한 본성을 지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일함을 깨트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씀 앞에 매 순간순간 정직함으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메시지 자체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죄가 스며들거나 안일함이 스며들지 못하고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언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회개하며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셔서 항상 죄를 미워하며 회개함으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새문안교회를 지난 137년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문안교회에 항상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가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서 이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옵소서. 병마와 시름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자녀 세대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세속화된 가운데 거짓된 세계관으로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로 이 땅의 교육, 사회 문화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독재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주님을 알도록 속히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